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거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기억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46장부터 저 뒤에 51장까지가 당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50장, 51장을 가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이게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 예고가 끝이 나요. 이 46장부터 51장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수호신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제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45장에서는요,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위엄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개인에 대하여 대단히 자비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주목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삶을 싸매어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5장 1절에도 그렇고 46장 2절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4년째 넷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레미야 3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2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에 대하여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46장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50장 51장에 가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를 바룩에게 받았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야김 제4년에 말씀하신 이유는 듣고 유다 사람들이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뭔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좀 돌아서면 하나님은 악과 죄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룩을 불러다가 36장 4절을 보시면 3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룩에게 네가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가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낭독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낭독했다는 소문이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야김이 낭독을 하게 하고 몇 쪽을 낭독하면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던지고 면도칼로 던져서 불에 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 유다 가문이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거를 낭독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뭔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여호야김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을 낭독을 하고 그거를 연하여 이렇게 베어내가지고 화로불에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몰라요. 바룩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바룩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룩을 위로하세요. 바룩이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당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로 이렇게 신세한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바룩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룩은 이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룩이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를테면 예레미야 3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5장 12절. 예레미야 35장 12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예레미야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숙보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의 아버지는 네리야고 할아버지는 마세야인 거예요. 이 마세야는요,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축할 때 예루살렘 시장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주였어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이를테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그러니까 몰락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룩은 아니에요. 바룩은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던 귀족 집안의 엘리트였던 거죠. 그리고 저기 예레미야 51장 5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1장 51장 59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51장 59절을 보시면,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병참감이라는 것은 아마 왕의 뭐 보좌관쯤 되는데, 아마 이런 여러 우리로 치면 무슨 군수사령관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스라야가 누구냐 하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는 건 이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잘 나가던, 자기 할아버지도 잘 나가던 사람이고 당대에도 아주 잘 나가던 귀족 집안의 출신이 이 바룩이에요.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평생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일도 하고, 예레미야가 쫓기면 바룩도 같이 쫓겨다니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바룩도 같이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늘 옆에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럴 정도로 예레미야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험악한 꼴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열매 없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옆에서 같이 도왔던 사람이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당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리야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여러분, 이 4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이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세운 것을 헐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심은 것을 뽑으려고 작정하시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왜 대기업이 세운 아파트가 부실 기업이다, 부실 아파트다 그래가지고 뭐 철근이 없다 그러면서 무너져가지고 다 허물어뜨리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었는데 이게 뭐 제대로 판매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밭을 갈아엎는 경우들이 있어요. 농부들이 1년 농사 지었는데 이거를 팔 길이 없어가지고 밭을 갈아엎을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약속을 하신 거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백성을 내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성껏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떠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내려고 하신 거죠. 천원 만민에게 복이 될 만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수백 년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이 공동체가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섬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인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것을 헐어버리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바룩도 마음이 힘든데요. 하나님도 마음이 힘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 4년에 뭔가 특별한 작정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낭독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회개를 안 하고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여호야김은 그거를 다 연도칼로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미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심은 것을 뽑아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바루가 너 마음 힘드냐? 너 마음 힘드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너 마음에 낙심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은 아마 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룩은 뭔가 좀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와가지고 좋은 열매, 어떤 정말 원하는 그런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찾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닥쳐올 것은 재난인 거죠. 이제 심판이고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뭐 아무리 화려한 계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인데 네가 아무리 큰 꿈을 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하리라. 네가 노량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네 생명을 건지게 될 것. 지난 앞에서 에벳 멜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과 비슷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네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상하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바룩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45장입니다. 이런 말씀은 묵상을 하면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하나님이 선포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헐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상하신 하나님이 속상한 일꾼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시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느냐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좀 나아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큰 것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기대하시지 않고 다만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